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책 고린도전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은 요즘에 이제 그 직장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복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어떤 징후를 발견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의사들이 이제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건강 검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가지 건강, 더 중요한 건강 검진이 있으니 영적인 건강 검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고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건강검진의 결과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교회가 아주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이 건강검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과연 무엇이 건강한 교회이고 무엇이 영적인 교회인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지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네, 여러 우리 건강검진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표,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것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은 또 그 발신자와 수신자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인사치레의 말 정도가 아니었죠. 편지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마치고 있었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다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세상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문제는요, 다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해결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늘 구해야 하고요, 늘 은혜를 입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은혜로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들도 많이 주셨고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튼튼히 세워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먹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깨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먹고 있었는가?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또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또는 어떤 배도의 행위로 은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은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뜨리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 10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여러 문제들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순서는 중요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치명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이 났는데요, 불을 끄는데 제일 먼저 꺼야 할 곳, 제일 먼저 시급하게 꺼야 할 불씨가 바로 이것인데, 바로 분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라도 분쟁하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사라 하더라도요, 분쟁하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막 쫓아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들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막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탄의 나라라 할지라도 분쟁하면 망한다, 서지 못한다. 하물며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든지 분쟁하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서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보십시오. 이런 얘기 정말 안 하고 싶지만, 한때 정말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사역하셨던 유명한 교회들이 나중에 가서 안 좋은 결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인 것입니다. 누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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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파 해가지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요 유튜브 상에서도 싸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싸우면 좋겠어. 싸우려면은. 그런데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사역자들끼리,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같은 에? 믿는 사람들끼리 에. 서로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반 정치인들 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다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다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귀는, 사탄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이간질의 영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디아볼로스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한마디로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행한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간질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던 하와가, 우리 자매님들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네. 그때 처음으로 욕이 나왔을지 몰라. 인류의 첫 욕이 그때 발생되었을지 몰라.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 모두 깨뜨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가? 아까도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귀와 반대, 예,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무질서는 혼란과 분열을 의미합니다. 혼란과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목해 하시는, 깨어진 것을 하나로 다시 봉합시키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완전히 깨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우리 인간 간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하나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과 또 우리 신앙의 목표도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이것은 먼저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공동체 이전에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부터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믿음과 의심, 믿음과 염려,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요 곧 믿음에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함께 있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데 염려가 함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됨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됨이에요. 한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함께 있는 것은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요 오늘 본문의 주제절이라고 하겠는데요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믿음에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가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개인의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쟁을 그치셔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시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끊어내 버리십시오. 모든 불신앙의 감정들을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농락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선교 준비 모임이 딱 시작되니까 이번 주에 제가 여러 차례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어요. 믿음에 분쟁이 온 분들이 있어요. 선교 모임을 앞두고 표까지 다 끊어놓고 티켓팅까지 다 해놓고 선교 가는 게 맞나? 왜 지금 와서 생각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하나된 공동체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공동체란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표 형상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온전히 합하여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도 바로 하나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요 다름 아닌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되는 목표 바로 하나됨이다.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랑 엄마랑 온전히 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돼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자녀 양육이 되겠어요? 네? 부모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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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또 양육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특히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의 도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구, 분쟁의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늘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입이 문제죠, 입이. 말이 문제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할 뿐 아니라 그런 다른 말을 하는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이 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주된 요인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의 분쟁은요, 칼이 아니고 혀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칼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의사에 쥐어진 칼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 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 18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말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에 가서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 5절 6절만 읽어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여러분 큰 불이 산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담배꽁초 불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그 작은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위력인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요, 집 전체를 다 불질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누군가를 향한, 험담, 뒷담화, 이간질하는 말, 수근수근대는 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살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별식 중에 별식이 뭐냐면 뒷담화, 뒷담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잠언서 18장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대? 별식과 같다. 아주 스페셜한 음식과 같아서 어디로 내려가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뱃속 깊은 데로 그냥 슉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 세상에 제일로 맛있는 별식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뒷담화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즐긴다 그랬어요. 남의 이야기를 즐긴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너 그 얘기 들었어?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옛날에도 그런 속담인지 격언인지 그런 게 있죠. 좋은 소식은 걸어가고 나쁜 소식은 날아간다. 맞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좋은 소식은 걸어가고 나쁜 소식은 날아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이 빨리 퍼질까요?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질까요? 네. 그만큼 우리 인간이요 남 이야기하기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뒷담화, 험담이에요. 네. 교회니까 대놓고 뒷담화는 못하죠.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전문용어로 돌려가기로 기도 제목을 가장하면서 은근히 흘리는 거예요.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 알겠지? 꼭 기도해줘야 돼. 알겠지? 예. 아니면은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지? 너 얼굴에 다 써있어. 얘기해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교묘한 것들입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요 매우 매우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하면서 마지막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들려오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뒷담화,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요 하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하는 거는 별로 안 하는데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리 교회의 국정원. 모르는 소식이 없어. 모르는 소식. 모르는 소식이 없어. 여러분, 셀 안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예. 네. 찔림을 받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모르는 소식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은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대고 교회 안에 온갖 소식 다 공유하고 여기저기 퍼나르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카톡방이 혹시 있습니까? 당장 나오세요. 영적이지 않아요. 당장 파하세요. 그런 곳에서는 도망치세요. 아멘? 그것은 공동체에게도 해로울 뿐 아니라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해롭겠습니까?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또 어떤 모임이나 교제도 잘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임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굉장히 육적인 모임도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요, 그것이 그냥 마냥 할 일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케이크와 또 쌉싸름한 커피와 함께 아까 얘기한 스페셜한 별식을 차려놓고 원수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있어서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교제에 있어서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또 한 가지 분쟁의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분쟁의 도구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편 파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심지어는 누구 파래? 그리스도 파.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파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의 본질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요, 이들이 뭘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또 한 가지, 사람이 강조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숭배죠.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상화합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요 굉장히 사람을 우상화합니다. 사람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욕망도 있어요. 누군가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누구를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왕이에요. 왕, 사람 왕, 왕정. 그 사람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을 자랑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요청한 게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인데, 아멘입니까? 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책임져줄, 자기 나라를 잘 이끌어줄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 있는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BTS가 복귀를 했다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어디에 몇십만 명이 모이고 어디에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연예인을 숭배하고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한 번도 나에게 한 번도 눈길 줘본 적 없는데, 하, 참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미혹. 네. 특정 그렇잖아요. 한 번도 나한테 눈길 준 적 없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특정 유명인 인플루언서를 숭배하고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하는 모습을 본다 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치 영역이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니까요, 물론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좋은 염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위정자가 되느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잘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미혹에 빠지냐 하면은요 거기서 선을 넘어버려서 그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줄 걸로 생각하고 그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일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죠?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발등을 찍혀왔습니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잘 하고 또 어떤 부분 지지를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지를 해주고 반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정치의 힘을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게요 마귀가 주는 아주 강력한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특정 사역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역자를 막 추앙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 가진 사람들을 막 추앙하고 따르는 거예요. 또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에 특별한 헌신을 하고 어떤 큰 헌금을 했다고 하면서 교회 주보에다가 써주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축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강조되면 안 돼요. 사람을, 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원수의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강조하면요,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속이고 미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도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미혹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미혹을 사람들에게 일으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그 미혹의 대부분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믿어요.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요 뭐 여러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우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의 형태일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사람일, 어떤 특정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탄이 그래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속성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누가 나왔다 그러면 와 환호한다니까요. 누가 나왔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확 환호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뒤통수 맞아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의 이 사탄이요 사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믿으십시오. 그런데요, 그 출처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 그런데 어떤 믿음이면 안 되냐? 의존적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잖아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요,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대?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권력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5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요, 그 대상도 위험하고 따르는 우리도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결코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명 사역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런저런 문제들의 연류가 되어서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도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사람이 너무 강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조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유명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유명케 하시면 유명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돼도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뭐에 혈안이 돼 있냐면요, 유명해지는 일에 혈안이 돼 있대요. 네, 세상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꿈도 인플루언서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요,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세요?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이상해져요. 따라해보세요. 유명해지면 이상해진다. 원래 굉장히 순수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유명해지니까요, 탁 얼굴빛이 달라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이 곳곳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해지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유명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내 꿈이 인플루언서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유명인이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죠.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야죠. 네.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빛나야죠.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야죠.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야죠. 오늘 바울도요.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게바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을 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들이요, 세례를 받은 것도 세례를 수여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정작 빛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언자, 증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일꾼일 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종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시종. 시종 뭔지 아시죠? 종. 시중 두는 사람들이에요. 종. 예. 여러분, 옛날 시대에 종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집에 종이 강조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종이 막 자랑되고 그 종이 빛난다라는 것이 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자기를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분께 돌리도록 이끌었어요. 심지어 이 요한의 어떤 한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다급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지금 다 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니까요,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을 증언하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소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소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할 때요. 처음에 뭐가 들립니까? 소리가 들려요. 임금님 행차시오. 잘하죠? 임금님 행차시오. 그런데요,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철저히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사극에서 안 봤어요? 철저히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요? 임금을 향하는 거예요.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어떤 사역을 내가 일단락 완수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라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빛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참되고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